VOA 세계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7일 미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간첩이 여전히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날 워싱턴 DC 스파이 박물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정보 요원이 많다며 FBI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차단, 적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미 당국이 체포한 멕시코 국적자가 러시아 정보 당국을 도왔던 사례를 언급하며 러시아는 전통적인 정보 요원뿐 아니라 외국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은 미국 내 러시아 정보 요원의 활동 규모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고 사실상 그들을 쫓아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8일 인접국 아르메니아에 최근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퍼지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러시아 관련 정보들이 아르메니아 사회에서 확산하는 추세에 대해 양국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통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두 나라 사람들 간의 소통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전날인 7일 자국 내 친러 블로거와 평론가들이 구금된 점을 언급하면서 토론회가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는 최근 이탈리아 언론에 아르메니아와 영토 분쟁 중인 아제르바이잔의 지속적 위협으로부터 러시아가 자국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8일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 위협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식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해 창건 75도를 맞는 조국에 선물로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김근옥 영웅함으로 명명된 이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관 10개를 갖추고 있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 6일 열린 진수식에서 이 잠수함을 북한 해군 전술핵 잠수함의 표준형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잠수함과 수상함정들의 전술핵 탑재를 추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통일 김인혜 부대변인은 북한이 어려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헛된 무기 개발에만 집착하고 부족한 자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에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이 잠수함과 이동식 발사대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 수단을 통해 기습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일본과 필리핀 정상과 3국 간 해양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세 지도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해양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했으며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등 3국 간 해양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해양에서의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이 7일 밤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홍콩 천문대에 따르면 홍콩에는 이날 밤 11시부터 1시간여 사이 158mm가 넘는 비가 내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동안 약 5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장량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토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신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인 김구덕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려는 북한은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가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고 향후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해상 전술핵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발표에 과장이 들어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욱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8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김군욱 영웅함 진수식이 열렸고 이 자리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병철 노동당 비서, 박정천 당 군정 지도부장, 김덕훈 내각 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기존 잠수함인 로미오급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공개한 전술의 공격 잠수함이 로미오급 개량형으로 3,000톤급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함상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에는 SLBM 발사관이 없지만 로미오급을 개량하면서 함상에 발사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발사관이 6개, 큰 발사관이 4개 있는 것으로 식별됐습니다.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핵탑재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발사관이 한 10개 정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직경이 달라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SLBM도 가장 작은 잠수함 발사 KN-23 있잖아요. 그거부터 출발해서 북극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그 다음에 나머지 작게 보이는 거는 SLC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크루즈미사일, 순항미사일도 포함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은 2019년 7월 공개한 잠수함에서 설계를 변경한 것이라며 함교 쪽에 가깝게 전방에 배치된 대형 발사관 4개는 북극성 3형 이상의 미사일을, 상대적으로 작은 미사일 데크 후방 쪽 발사관 6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의 SLBM형인 화성 11 시옷이 장착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또 핵 어뢰, 해일 등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진수식 축하 연설에서 김군욱 영웅함이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 핵 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미 보유한 중형 잠수함도 전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형 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계획돼 있는 신형 잠수함들,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함께 기존의 중형 잠수함들도 발전된 동력체계를 도입하고 잠항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 정상 운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잠수함의 외형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옥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은 핵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미사일 데크 크기를 키웠다며 잠수함 운용에 적지 않은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디자인이 변경되는 관계로 잠수함으로서의 정숙성과 또 기동성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잠수함의 운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함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SLBM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중형 잠수함을 진수함에 따라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해상에서의 전술 핵 위협이 현실화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해군 무력 강화 노선의 일환으로 저비용 첨단화 전략을 공식화했다며 이는 기존의 노후화된 로미오급 잠수함들을 전술 핵 발사 수단으로 개조해 신형 핵 잠수함을 완성할 때까지 해군 주요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보관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김 위원장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언급과 관련해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군사협력 강화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고 오는 10일에서 13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 박사는 중국도 러시아가 폐기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을 들여와 역설계 등 과정을 거쳐 자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20년 정도 걸렸다며 북한으로선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 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입에 대한 얘기는 러시아를 당연히 필수적인 코스로 하되 북러 정상회담 내지는 고위급의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정치적으로 더 앞당기고 속도를 내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고 또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이번 진수식에 참석한 박정천의 직책이 노동당 군정지도부 부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입고 나온 군 제복 명찰에 군정지도부 부장이라는 직책이 쓰여 있었습니다. 군정지도부는 당 중앙위 산하 전문부서 중 하나로 2019년 말 기존 유명무실했던 군사부를 개편, 강화해 군대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도와 통제, 검열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군정지도부는 군사정책 지도가 주요 기능이라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대미, 대남 핵 공세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김 위원장이 전략통으로 알려진 박정천을 다시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군사정책의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대미 대남 공격성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작전 계획도 공개를 했고 오늘 이제 나온 핵 공격 잠수함 이것도 지금 공개가 되니까 김정은 이제처럼 대적 공격성이 좀 더 가시화가 되는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박정천을 그러니까 이 해임을 한 임무를 이례적으로 다시 중용을 한 의도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박정천은 김 위원장의 측근으로 작년 말까지 군부 1인자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돌연 해임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귀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됐고 특히 지난달 29일 북한 매체들의 김 위원장 해군사령부 방문 보도사진에선 원수 계급장을 달고 나와 군 관련 고위직을 맡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백악관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연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러시아의 행동이 어떻게 식량 불안을 악화시키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하고 부당한 전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통령은 인도태평양에서 수십 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국제 규칙 기반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이러한 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며 모든 분쟁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영내 문제와 관련해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과학계는 물론 지역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6일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첫날 발언에서도 미국 정부의 인도 태평양에 대한 공약과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남아시아, 더 넓게는 인도 태평양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곳의 많은 국민, 국가들과 역사적 유대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n enduring commitment to Southeast Asia and more broadly to the Indo-Pacific.
해리스 대통령은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종료된 제18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 증가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미국과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이 참여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관련 당사국들 간의 평화적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함하는 이를 위한 노력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은 우리는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납치 및 억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5일 열린 제43차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비판하고 북한의 대화 재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과 같은 아세안 주도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려는 북한은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려는 것이라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극적으로 증폭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유유상종이라고 꼬집으며 이 독재자들의 축은 결국 서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The reality is that this axis of dictators.
민주당의 메넨데즈 의원은 7일 VOA 기자 만나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은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물론 무력을 통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점령할 수 없다는 국제적 명제를 훼손한 러시아에 대항해 전 세계가 단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다면 북한이 치르게 될 대가는 극적으로 증폭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미국은 이미 한 것 이상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대사로서 재임 기간 김 씨 정권이 안정을 흔들기 위해 영내 전역에서 위협과 강압적인 활동을 활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북한은 또다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ve seen the Kim administration utilize threats and coercive activity throughout the region in a way that's meant to destabilize.
또한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은 왕따 국가를 자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종류의 협력과 연대는 심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 북한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함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당시 제재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그러나 이제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북한에 관여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리 표결권을 약화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이 위치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자국의 표결권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무기 기술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아마 북한 기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이는 완전히 불법적이고 매우 심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꼭 필요하다며 이제 제재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러시아가 무기 공급을 위해 북한에 손을 내민 건 블라디미르 푸틴의 절박함을 보여준다며 자국 내 상황이 심각하고 충분한 군사력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ane 의원도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제공한다면 미국은 추가 대북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노는 북러 무기 거래에 참여한 모든 일을 처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제재와 기타 조치를 생각해내야 한다며 행정부가 현재 그 점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이런 움직임은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한다며 미국이 3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공세를 견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이 거래가 이뤄질 경우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 국무부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북러 무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는 15일 서울에서 제4차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의 정책과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국 외교 국방차관 간 2+2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보낸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이 한국에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합니다. 양측은 미한 정상이 지난 4월 채택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이달 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열리게 돼 북러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질 경우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북러 간 군사 밀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속에 중국의 셈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미한일 안보 협력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북러 연대의 한 축으로 인식되는 데 부담을 느끼며 북한의 첨단 무기 기술 획득에도 반대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식에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파견하는 것은 북중 관계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류거중 부총리가 5년 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에 단장을 맡은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에 비하면 격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과 이번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 모두에 비교적 급이 낮은 관리들을 보내는 것은 현재 중국과 북한 관계가 긴장돼 있고 특별히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sending lower level officials. I think it shows that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북중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활동에 따른 동북아 정세 불안을 꼽으면서 중국은 김정은에게 그런 활동을 추진해도 된다는 어떤 인상도 주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이 공격적인 군사 활동에서 벗어나 경제 문제에 더 집중하라는 뜻에서 중국이 경제 담당 관리를 보내는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와이더 전 보좌관은 다만 중국이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데는 더 열려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에 대응한 균형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China would see these military drills as a way to balance against American drills with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navies.
앞서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과 연합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한국 국가정보원은 쇼이고 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러한 군사훈련을 미국과 일본, 한국의 해군훈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함께 군사훈련을 하면서 같은 진영으로 묶이는 데 대해 조심스러워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 해군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고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몇 년간 영내에서 공군, 해군, 합동훈련을 늘려왔지만 북한까지 포함해 3국 훈련으로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Trilateral cooperation is an interesting element here. I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going to be that valuable in regards to
로리고 교수는 북중러 협력은 흥미로운 요소라면서 북한과의 협력이 중국의 더 큰 전략 측면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는 분명 이점이 있지만 잠재적인 비용도 따를 수 있기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서 중국이 북중러 합동 군사훈련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참여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러시아, 북한 관리들과 한자리에서 교류할 때 중국 관리들의 신체 언어를 보면 북러 간 진행 중인 군사기술이나 국가안보 문제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I get the sense by just looking at the body language of the Chinese officials when they're especially interacting with the Russians and the North Koreans.
다만 중국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해도 중국 역시 이 연합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우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대포와 포탄을 원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기꺼이 줄 것인지는 조금 더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한다는 위성 기술과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 민감하며 중국도 그런 거래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obtains some sort of military hardware or technology that emboldens it to act perhaps more aggressively, more provocatively.
로리고 교수는 북한이 군사 하드웨어나 기술을 획득해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으로 행동하는 상황을 상정하며 중국은 영내 안보 환경이 지금보다 더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비록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하게 나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너무 중요한 군사훈련을 너무 많이 이전한다면 중국은 이를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이더 전 보좌관도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기술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하고 한국과 일본을 미국에 더 가깝게 만들기 때문에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러 협력이 인공위성이나 핵, 합동훈련과 같은 더 정교한 수준의 기술로 확대되면 중국이 긴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안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Chinese may be worried that certain types of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like joint military exercises,
세모 전 조정관은 북러 합동 군사 훈련 등은 미한일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고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 속에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외교 인력이 충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과 무기 협력 진전으로 양국 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자국의 외교 인력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9월 7일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북한에 들어온 외교관과 기술 직원 20명을 마중했다며 이번 인력 충원은 2019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전 현직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신종 코로나 격리로 길고 긴 그날들과 달들 동안 우리는 우리의 동료들을 배웅하기만 했고 최근 1년 동안은 대사관에 18명만이 근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상당히 힘들었지만 우리는 견뎌냈다며 새로운 직원들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앞에 많은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조국은 우리 앞에 새로운 임무를 제시했다며 잘 일해봅시다 형제들이여라고 전했습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지 1년 6개월여 만인 지난 2021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엄격한 자가격리 조치 때문에 국경 출입이 막혀 2년 가까이 인력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왕야준 신임 북한 주재 중국 대사의 평양 부임을 허용하며 신종 코로나 이후 첫 외국 외교관을 받아들였는데 이번처럼 2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의 입국을 허용한 건 처음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이번 조치는 북한의 매우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하는 한편 북러 관계가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러 밀착은 임박한 푸틴과 김정은 간 정상회담 그리고 임박한 것으로 보도된 무기 거래로 인해 새로운 긴급성을 갖는다며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김정은 방러 준비에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해 북한의 연료와 식량, 정보, 군사, 우주기술을 원한다며 푸틴의 절박함이 북한의 지렛대가 되는 만큼 김정은이 러시아에 계속 구애해야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국방성 초청으로 특별 비행기 두 대를 이용해 러시아군 아카데미 협주단이 7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사관은 협주단이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 75주년 공연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이라며 우호적 나라의 사절들이 두 나라의 형제적인 군대 간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한일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한일 경보정보 공유체계 가동과 다개년 연합훈련 등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국방 분야 후속 조치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7일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 방위상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과 3자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스틴 장관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지난 8월 24일 우주 발사 시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논의했으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국 장관들은 올해 미사일 조기 경보 정보 공유를 완전히 가동하고 다개년 훈련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역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미한일 3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장관들은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대한 진전을 지속하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의 전화회담 소식을 전하고 세 나라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의 다개년 연합훈련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종합적인 훈련 계획을 수립 중이며 확실히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ll, I won't get ahead of anything that was discussed. Right now,
아울러 3국 장관들은 올해 미사일 조기경보 정보 공유를 완전히 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도 이날 3국 국방장관의 통화 소식을 전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국방분야 협력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3국 국방장관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새로운 한미일 협력 시대의 시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번 공조 통화가 3국 간 긴밀한 안보 협력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3자 간 실무 협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연내 구축 가속화와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 능력 태세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10월에 소위 우주발사체의 재발사를 공언했고 향후에도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3국 국방당국 간 긴밀하게 정보 공유 및 대응 방안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발사대를 개방했습니다. 이동식 건물을 수십 미터 옮기면서 건물 아래 감추어진 발사대를 드러냈는데 발사 임박 징후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발사대를 덮고 있던 대형 건물이 이동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7일 서해위성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새 발사패드 내 이동식 조립 건물이 남쪽으로 약 60미터 움직이고 그 아래에 있던 발사대가 외부로 드러난 모습이 찍혔습니다. 기존 발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이 지점은 북한이 지난 5월 정찰 위성을 실은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입니다. 이동이 확인된 직사각형 형태의 이동식 조립 건물은 가로 50m, 세로 30m 규모로 평소엔 발사대를 위에서 덮고 있다가 발사에 앞서 이를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북한은 이 시설을 완공하기 직전인 지난 5월 중순 이후 이동식 조립 건물을 줄곧 북쪽에 두면서 발사대 부분을 가려왔습니다. 우주발사체 발사 시점에만 이동식 조립 건물을 잠시 남쪽으로 옮겼었는데 발사 직후 다시 북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발사대의 개방 장면이 위성에 촬영된 적은 없습니다. 이날 외부로 드러난 발사대 부분에선 청록색 물체가 식별됐습니다. 실제 발사 시설인지 단순한 덮개인지는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이곳에서 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4일 최종 실패로 끝난 2차 발사를 감행했는데 이 장소에서 발사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대를 개방하면서 새로운 발사가 임박한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차 발사 실패 직후 보도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7일 BOA에 발사패드에서 이전 발사 시도 중에 발생했을 수 있는 변색이 있는 듯하고 이동식 건물 뒤쪽으로 작은 차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발사패드가 여전히 새 것인 만큼 현재로서는 이런 움직임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다며 세 번째 발사를 앞두고 북한이 이곳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이공계 출신 연구원 30여 명이 새롭게 포착돼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명시한 과학 분야 협력 금지와 해외 노동자 송환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건데 북한 연구원 수가 예년에 비해 급증한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중국 대학과 연구소 등지에서 활동 중인 북한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BOA가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시된 논문과 학술지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에만 최소 34명의 북한 출신 연구진이 중국 대학에 소속된 상태로 중국 연구진과 공동 논문을 집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에 10명 내외의 북한 연구진이 중국에서 포착됐던 전례와 비교할 때 약 3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논문을 작성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북한 연구진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북한 연구진이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연구진의 중국 내 연구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논란을 낳습니다. 특히 이들이 중국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월급을 수령하거나 생활비와 학비 보조,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는 건설업이나 벌목업, 식당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인식되지만 과거 안보리는 북한 국경 밖에서 외화 수입을 거두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노동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과거 해외 프로팀에서 활약하던 북한 축구 선수들이 해외 노동자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게시된 한 논문에 이름을 올린 북한 연구진 김학봉이 김책 공업대를 거쳐 중국 저장대에 수학 중이란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BOA에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발견된 북한 연구진의 연구 분야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올해 8월 발간된 국제학술지 톡시콘의 중국 우한대 바이러스학 국가핵심연구소 소속 연구진의 논문이 소개됐습니다. 이 논문은 전갈 독에서 나온 물질과 그람 양성 박테리아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총 5명의 연구진 명단에는 북한 김형직대 출신의 리성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별도의 저자 소개 페이지에서 리성룡이 현재 우한대 바이러스학 국가핵심연구소에 소속돼 있으며 동시에 우한대 바이오약학연구센터와 김형직대에 적을 두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형직대에서의 양력 부분에는 그가 교수로 소개돼 있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소개된 내용만으로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한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라는 의혹이 일었던 연구소에서 북한 연구진이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리성룡과 유사한 사례는 더 있습니다. 함흥과학공업대 출신의 리광철은 난징 사범대에 소속된 상태에서 히토리와 관련된 논문 작성에 참여했고 동북사범대 물리대에서 수학 중인 평양과학대 출신의 류종성도 물리 관련 분야 학술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북한 연구진은 해외 노동자 송환 규정과 별개로 북한과의 과학 분야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결의 2270호에서 유엔 회원국이 자국민을 통해 북한의 핵활동이나 핵무기 전달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어 같은 해 채택한 2325호에선 교육이나 훈련이 금지된 분야를 첨단 재료과학과 첨단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으로 특정하며 2270호에 다소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 행태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북한의 고등 교육기관이나 북한 출신 학생 등과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탈리아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박사과정에 소속돼 있었지만 결의 2325 채택 이후 학교의 결정에 따라 수학과 신경과학 등 덜 민감한 분야로 전공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 분야에는 더 이상 학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고학 분야에만 학생이 남아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BOA는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의 공직 진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일하는 탈북민이 202명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남북한에 모두 살았던 경험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북민들의 공직 진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7일 탈북민들의 공직 진출 현황에 관한 회의의 질의에 2022년 말 현재 총 202명이 재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7명, 행정지원인력 10명 등 87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81명과 지원인력 34명 등 115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내 탈북민 재직 규모는 지난 2020년 187명, 21년 191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공직사회에 진출해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 외교관 탈북 1호 출신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장관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통일부 장관 특보는 탈북민과 국제협력, 북한 정보 분석 등에 관해 장관에게 자문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날 BOA에 장관에게 직접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상임 직책이지만 위상은 정책 보좌관보다 높은 사실상 고위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신임 특보는 7일 BOA에 북한 지도부보다 주민을 상대로 한 대북 정책이 강화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정권들 대북 정책을 보면 사실 북한 주민들을 향한 대북 정책보다는 북한 지도부,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대북 정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어쨌든 뭐 자유, 평화, 법치, 민주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해외에 나와 있는 엘리트 탈북자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겠죠. 아, 저 사람들이 가서 저렇게 사회 정착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희망이 있겠구나.
이어서 지난 6월엔 김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북한 김일성 종합대를 거쳐 중국 유학 중 탈북한 김금혁 씨를 5급 공무원인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장관 정책보좌관은 장관의 정책 구상에 맞게 정책을 기획하고 부천의 자료와 정보를 습득해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올해 31살인 김 보좌관은 뷰에이에 자신과 동료 탈북민들의 공직 진출이 북한 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성공한 탈북, 뭐 이걸 성공이라고 부르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잘 자리를 잡고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식이 좀 더 많이 전해져서 탈북을 고민하거나 혹은 좀 동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서 통일부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34명 중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인태 책임연구원 등 탈북민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3월에 출범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강철환 북한인권전략센터 대표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탈북민 3명이 위촉됐습니다. 아울러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 출신 김동수 박사가 지난 12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이사에 임명된 데 이어서 지난 6일엔 대통령 산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에 임명됐습니다. 김동수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뒤 BOA에 탈북민들의 공직 진출은 희망의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살다 온 체험한 사람들로서 이 한국 사회에 남아 북한을 많이 알리고 특히 공직기관들 이런 데 적극 진출해서 대북정책 수립 작성 이런 데 기여할 수도 있고 북한 인권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북한 인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 북한 인민들에게 이 많은 그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또 이런 그 우리 희망과 정보들을 유입시키고 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탈북민 출신 이한별 북한인권증지센터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전반에 관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위원은 탈북민도 한국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한국 사회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를 일인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져서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에게 정말 인권에 대한 인식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북한에서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적대계층이나 꽃제비 출신이었던 정말 일반 평범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정말 공직사회도 진출하고 통일을 준비해가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또 리더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소식들이 알려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신분의 차별과 인권 개선이 일어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북한의 고위층들도 한국 사회로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고위층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북 5도위원회 평안남도지사에 탈북민 최초의 국회의원과 통일교육원장을 지낸 조명철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2019년 한국에 입국한 뒤 무직으로 살았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 등 고위 탈북민 여러 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제연구기관 등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국회에 이미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의원이 활동 중이며 일부 탈북민은 국회의원 비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BOA에 북한의 실상 파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실상을 정확히 아는 탈북민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데 참여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계속 진출한다는 건 좋은 신호로 북한에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도 탈북민들의 공직 진출 증가 추세를 반겼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 코 특사는 6일 비회의에 이는 한국행을 선택한 북한인들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환영할 만한 통합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very positive indica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South Korean people's
킹 전 특사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건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며 기대감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BA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일대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 기온분포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지역 평양, 안주, 남포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도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29도, 안주 최저 19도, 최고 28도.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대부분 흐리겠습니다. 신의주 오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 29도. 희천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도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 30도. 개성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8도, 낮 최고 30도. 장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 25도. 해산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 낮 최고 28도. 원산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7도. 평강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부터 흐려집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 낮 최고 3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 청진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 26도. 선봉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6도. 삼지연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7일 미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간첩이 여전히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날 워싱턴 DC 스파이 박물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정보 요원이 많다며 FBI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차단, 적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미 당국에 체포한 멕시코 국적자가 러시아 정보당국을 도왔던 사례를 언급하며 러시아는 전통적인 정보요원뿐 아니라 외국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은 미국 내 러시아 정보요원의 활동 규모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고 사실상 그들을 쫓아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8일 인접국 아르메니아에 최근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퍼지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러시아 관련 정보들이 아르메니아 사회에서 확산하는 추세에 대해 양국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통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두 나라가 사람들 간의 소통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전날인 7일 자국 내 친러 블로거와 평론가들이 구금된 점을 언급하며 토론회가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는 최근 이탈리아 언론에 아르메니아와 영토 분쟁 중인 아제르바이잔의 지속적 위협으로부터 러시아가 자국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말리에서 7일 군부대와 여객선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가해져 총 64명이 사망했습니다. 말리 군정은 이날 국영방송을 통한 성명에서 북동부 나이저 강을 지나던 팀벅투호와 밤바시의 한 육군 부대를 겨냥해 공격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49명과 군인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50명가량의 공격자들을 사살했으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카에다 연계 세력인 이슬람과 무슬람 지지그룹이 공격들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리 군당국은 8일에도 북부의 한 군부대가 공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및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군부 쿠데타 뒤 군정이 통치하고 있는 말리에서는 알카에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연계 조직들이 세력을 유지하면서 테러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8일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 위협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식의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해 창건 75도를 맞는 조국에 선물로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김근욱 영웅함으로 명명된 이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관 10개를 갖추고 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 6일 열린 진수식에서 이 잠수함을 북한 해군 정술핵 잠수함의 표준형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잠수함과 수상 함정들의 전술핵 탑재를 추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김인혜 부대변인은 북한이 어려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헛된 무기 개발에만 집착하고 부족한 자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에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와 아프리카 국가 잠비아 정상이 각각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8일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8일부터 14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카인데 하칠레마 잠비아 공화국 대통령도 시 주석의 초청으로 10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중국은 시 주석